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이 골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기쁨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인데요.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리들의 신앙은 참이 야고보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썼던 그때보다 참그 유치하다 그럴까, 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지금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서로 죄 고했다가는 아마 서로 시험 걸릴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쪽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지 않아도 보고 자꾸 걸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주제에 그 자기 마음의 것까지 다 토해내면은 상관없는 사람들, 정말 자기하고 그 먼데 있는 사람은 덮어줄 수 있지만 지금 서로 고하는 관계,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같이 어느 생활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표현했을 때는 이게 다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 적용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를 거꾸로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문제를 일으키라고 한건 아니에요. 죄를 그 고함으로써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그 죄를 감싸줄 수 있을 만한 지금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서로라는 게 이 말이 될 만큼 교회가 그 성숙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의 병낫기를 원하고 남의 죄를 덮어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자기 영광, 자기 칭찬, 그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그 육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뿌리내리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싹을 트고 있고, 아직도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거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지 야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그거를 내 것보다 더 원하면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여기 나만 빠지면 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거꾸로 죄를 고했더니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더라. 소문이 났더라. 그러면 두번 다시 말안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그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토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그거 딴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신부님한테 한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죠. 그런데 그 신부님이 지금 하나님 대신 거기서 들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직접 얼굴 대하지 않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서로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혈이 온전히 그의 죄를 씻고 그의 그 모든 허물을 도말한 거를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가십거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자기의 과거는 이랬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고해버리면은 몰랐던 그 사실을 새로 알므로써 이쪽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어떤 그 자매가 자기 언니를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한테 그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언니한테 고한 거예요. 내가 언니를 죽이고 싶게 미웠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언니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언니가 고통하는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로 고하라는 게 고해야 될 상대가 있고요. 이거를 들을 만한 상대가 있다는 것. 이 서로가 아무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 내가 상대방을 지금 어떻게 말함으로써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처를 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또 감당할 만한 그 신앙인, 그만한 성숙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들은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들은 사람이 이게 자기가 걸리든지 자기가 고민에 빠지든지 그 소위 말하면 들은 일이 그 사람의 영혼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고안되는 얘기도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괜찮아요. 저도요, 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주 안에서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참 다릅니다. 주 안에서 관계를 가진 사람한테는 제가 제 얘기를 뭐를 하고요. 또그 자매나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저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성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제 감정으로 안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직접 관계됐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걸렸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넘었어. 그럴 때, 이해는 해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넘어가지만, 그게 겹쳐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그 부모 없이 그냥 정말 홀로 와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 계신 데에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왔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개척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험에 걸렸던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입이 나왔고, 부모 없는 것에 대해서 입이 나왔고, 나의 어떤 그 약함이나 그런 그 어려움이 거꾸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라면서 그 약함도 걸려지고 다 걸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남편 없는 사람이 그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어떤 부인을 보고서 저 사람은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몸이 어렵고 제가 어떠한 그 약함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 생기지지를 않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해요. 제가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부모에게 업혀서 신학교나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만 하고 있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그 딸이 지금 내가 붙들어서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딸이여. 1, 2, 3, 4도 웰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속에서 그런 불구덩이에서 나온 딸이니까 그딸 갖고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줘서 내가 넘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보는구나. 뭐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하고 자기들이 친했는데 내가 왔기 때문에 일일이 걸린다는 말을 그냥 맘 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죄지요.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해결 받았다 그랬지만 그걸 자꾸 듣는 저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져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좀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제가 정말 그분들을 얼마나 섬겼는데, 그분들을 얼마나 이렇게 품었는데, 거꾸로 그분들은 나를 이렇게 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게 굉장한 쇼크도 되고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그분들이 내가 그걸 눈치 안챌 만큼, 그분들도 나한테 잘해준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엔 그렇게 품고 있었다. 정말 이 죄를 고백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이게 또 조심스럽습니다. 말씀 서로 나눌 때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뭐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래요.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다 뒷말이 되고 정말 가십이 돼요. 그들이 거기서 말했을 땐 그게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를 내가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걸 형제들에게 안 옮겨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참 유치하구나, 우리의 신앙이 참 어리구나 하는 거가 그거를 가만히 혼자 못 갖고 있는 거. 그거가 말이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주간지에서 읽은 거 얘기하는 거나, 텔레비서 본거 얘기하는 거나,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거를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주 안에서 관계되는 건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이 중간에 계십니다. 이게 꼭 무슨 고해성사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에는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로 하나님 가운데 두고 서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주안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전파된다.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말으라고 오히려 권면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요. 거꾸로 그 사람에게 대한 그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선입관을 갖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연전도를 메고 바다에 빠지라 그랬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고서 이렇게 이어보면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구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는 기도예요. 말씀대로의 기도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가졌어요. 그거와 하나님이 지금 이 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일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거는 우선 이해해야 돼. 내가 이 사람 낫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의 병 낫기를 더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해가 우리는 먼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병났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준다라는 말을 쓴게안 왔어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병은 낫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짐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모든 그 삶이, 그의 모든 존재가 새로워짐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고 거기에서 우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낫기보다 구원이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병이 없습니다. 새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영원히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병낫기를 바울도 구했습니다. 세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 받은 은혜가 족한 거는 그 은혜 속에는 그 병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조건 저게 곧병 낫는 거 그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먹을 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옛것은 지나갔다요. 그것에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그의 영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 자신이요 알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그러한 거예요. 이 병낫기를 기도할까 말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다만 그냥 그 병이라는 자체에 매여서 그 병낫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하여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서로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긍휼을 가지라 해요. 아프다는 건 어렵습니다. 병을 가졌다는 거는요, 스스로 안 되는 일이 벌써 병이에요. 저는 이제 지체장애자들을 볼때그 지체장애자들이 가진 그 어려움을 보지요. 그러나 지금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 볼 때는 몸은 성한데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참 남이 도와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요, 지체 장애자도 자기가 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또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고 할수 없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 마음의 장애자들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서 도와줘서 그래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그래도 할수 없는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몸의 그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병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같은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체장애도 그걸 하기 위해선 자기의 그 정신력이라 그럴까? 자기의 마음가짐. 낫고자 하고 그 움직이고자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 마음의 장애자는 사실 더 필요해요. 앉은뱅이가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꼭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휠체어 타든지 누가 업어주든지 그래야지만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환자를 다룰 때는 환자에 대한 배려나 환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요. 하다못해 피곤한 사람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배고픈 사람 앞에서, 응? 저기 나는 배부르니까 하고서 자꾸 밥 먹을 생각을 안 한다든지, 거꾸로 배부른 사람,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그 조그마한 일도 사실 잘 모르고 잘 맞춰주질 못해. 더더군다나 환자는 다 그러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식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서 말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분은 어렵다예요. 뭔가를 거꾸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갖고 어떠한 찔림을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고, 또그 사람의 몸에 그 상태가, 그 육체의 연약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가서 탁 잡으면 안 되지요. 어느 맹인인 분이 자기가 그 맹인이 된그 쇼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된 처녀 그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건 병으로 그랬어요. 사고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병인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안 보이는 눈으로 자기가 그 화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마음으로 섰어요. 그리고 그거를 강연을 다니는데 제가 그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어떤 남자들이 그힘 있는 사람이요. 부쩍 안아가지고서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계단을 탁 올려다 놓는다든지 뭐가 이거 위험하다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놀라고 너무 수치스럽고 주저앉아서 그냥 정말 울고 싶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그치만 도와준 사람이 이거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먼저 목소리로 가까이 가는 거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고 뭐할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느냐를 그분이 이제 가르쳐요. 왜 그분이 그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일본 분인데요.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아무 데나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제일 당황한 게그 역이에요. 역원 그 저기 철도 회사에 그 지하철 같은 그런 이제 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맹인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훈련시키기를 시작했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전국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각 곳에서 그 맹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많은 그 강연을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길도 또그다 맹인들이 갈수 있게끔 도로에는 그 보도에는 다 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그 건널목도 다 맹인들이 갈수 있게끔 소리가 나오지요. 그렇게 그 이제 신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시 전체가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나고야에서 들었었는데 그게 그분이 맹인이 됐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음으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겪은 사람의 것을 들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보고 그의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의 죄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죄요? 아니면 내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볼때 절대로 형제들의 죄, 그 사람의 죄로 보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사람한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로서 정죄한다든지 비판을 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해서 하라고 그랬지만 그 장로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성숙이라는 거는 죄인에 대해서, 병자에 대해서 긍휼을 갖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뭐 그렇게 자기는 잘났다고, 뭐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걸려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교만이요. 그게 우리의 스스로 속는 모습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들이 영원히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여기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데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적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 나아져요. 덮어짐으로 나아져요. 스포일 시키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뭘 해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의 버릇을 안 고치는 거, 그 애를 잘못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포일시키되 그냥 스포일시키는 게 아니라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법이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 일관성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통도덕도 이게 지켜야만 되는 일이면은 괜찮은데 우리의 그 법이라는 거는 들키면은 죄가 되고 안 들키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 법이라는 게 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들키든 안 들키든 그걸 어기는 자체가 지금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것도 마음에서부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굴 미워했다 그래서 그걸로 저기 감옥에 가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 그것도 들켜야지 죄예요. 그러한 세상 법과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건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써 들킨 거기 때문에 이미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씻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가 다 해결이 됐다. 그것이 그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선포하며 하신 것에 대한 간구예요. 병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절대로 내 마음이나 내 성정을 하나님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을 지시하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부탁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생이 병낫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이 고생 안 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생이 평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생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악인도 죽지 않기 원하고 소재한 날에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간음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는 그들을 사형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이 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예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고 자기가 믿습니다 하는 그 힘준 거, 내가 믿는다 하는 것 같고서 지금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기도로 착각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고 기사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시냇 물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요. 그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그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성경에 써진 것 외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으리라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가 일생 동안 성경에 써진 하나님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그가 하나님과 그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엘리야가 자기의 어떠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비안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적이나 원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로 다 하나님한테 오히려 이렇게 들킨다 그럴까? 드러나서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비를 안이 내리게끔 그 하시고자 하는 거를 엘리야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18장에서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가서 아합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이 없는데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 예언이고 거짓 교사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말했다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안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 내거 얘기 안 해요? 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했을 때는 그게 거짓 교사요. 그게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야 하고 해야 돼. 이건 내 감정이야 하고 해야 돼. 내건줄알 때는. 그리고 그 말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하신 거거든요. 내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수준인 거를 서로가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러나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의 가장 그 문제점은 뭐냐?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래 하고서 왜 거짓 교사 예언자는 다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볼때 엘리야의 그러한 기도가 구하게 하심이요. 그리고 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 이게 지금 엘리야의 특별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전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산 보고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 그 주의 뜻대로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그 기본 지식이라 그럴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말씀을 보면 지금 아까 서로 죄를 고하여 병낫기를 간구하라든지 또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그것이 왜 구원이 되고 그것이 왜그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왜 정말 문제 해결인지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에 왜 지금 예로 나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맥이 뚫릴 줄 압니다. 절대로 우리의 소욕을 좇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정력으로 잘못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잘못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예요. 거기에 마냥 뭔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나를 미혹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꼬일래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미끼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협박을 해서 납치를 하든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그 데리고 갈 때.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협박도 안 하고 무슨 미끼를 줘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애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쫓아가는 기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다 읽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는 비춤 받고 오히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내가 봄으로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는 그러한 나로서 방해되는 모든 거를 오히려 제한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해결되는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내 소욕을 하나님한테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래도 애가 물에 빠졌고 애가 넘어졌고 아프고 하면은 무조건 그거를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쳐줄 거니까 또그짓 한다면 뭔가 또 흙탕물에 일부러 들어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더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그 마음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오히려 엎드리고 오히려 정말 낮아지지요. 결코 큰 소리 치거나 다른 형제들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왜 이게 맨 마지막에 가서 붙었나? 그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한결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낳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영혼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에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영혼을 끝까지 언제든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해서 그 영혼과 더불어서 그 천국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가 아이에게 많이 가르치면 잔소리꾼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아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부모가 돼 버려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니까 그것을 듣는 아이는 항상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이면은 가장 미워하는 자가 부모가 돼요.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애증 속에서 자식이 가진 가장 큰 어느 원인은요, 그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내가 지금 안 되는데 하라고 한다든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느끼는 게 처음에는 해주려고 하다가, 하고 싶다고 하다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야단 맞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받으면 뭐예요? 자기는 했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를 갖게 되면 정말 미움이 돼버려요. 우리 사랑받는 부모는 그럼 어떤 부모냐? 자기의 약함도 드러내고, 완전한 부모가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고, 그러나 지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더 나아지려고. 하루하루. 자기도.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삶에. 우리 인간은 서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와 허물을 갖고 있어요. 결함을 갖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그거 할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정말 뭐랄까, 정죄한다 그럴까,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다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그런 분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도 자꾸 조건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그냥 받고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 능력을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이미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결론은 뭐냐? 허다한 그 죄를 덮고 영혼을 사망해서 이렇게 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돈 주고 밥 주고 건강 주고 지위 주고 그런 거 이전에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자리를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실 때다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다 자연이랑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사는 것이 사람에게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하심으로써, 살리우심으로써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매일매일 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 건져주시고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매일 정말 받는 은혜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이 비추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이미 용서했다. 내가 그러면 죄를 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는 거기서 씻음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있고 그것은 온전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내가 죄를 알아야지 체험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냐? 비춤받아 하는 거지. 사탄이 참소해서 사람이 얘기해서 앓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거꾸로 죄의식 속에 들어가고 거꾸로 우리는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너는 하면서 또 서로 물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죄로 토해지고 그리고 용서받고 씻음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죄를 다 서로 보는 교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의 뱃속까지 그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다 꿰뚫어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사실 주 안의 관계입니다. 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성이라는 육의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의 비판이 되지 않냐고 정죄가 되지 않냐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근데 그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분이 죄 없는 자 돌던지라 말씀 주시고요. 내가 그런 너를 용서했다. 너도 그래. 아니, 너의 죄가 더, 정말 남을 비판하는 죄가 더 커요지요. 너의 대들보가 있어라는 거를 가르쳐 줄때 우리는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너희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든지 해야 되는 우리의 서로의 그, 뭐랄까, 교제, 서로의 안에서의 일,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 안 되는 것은 죄를 보는 거지요.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이 모든 게 지금 상대방이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용서받을 무엇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결론은 사랑하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때에 성령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내 참제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성령이 안에 아니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없다 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린 죄가 있지요. 누구든지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죄 있는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심과 씻으심으로 정말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형제들을 보는 눈, 우리가 살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속의 것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있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라. 그 행동 나타내라. 너희들 지혜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너희들 안에 근데 뭐가 있어? 너희들 안에 시기 있잖냐? 다툼 있잖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거, 너희들이 가진 거, 가져야 할 좋은 거, 다 위로부터 온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은 그냥 다빚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자녀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가진 너희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서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서로 섬기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흉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합한 것이 없는데도 된 것이 없고 오늘도 은혜밖에 긍휼밖에 구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형제들을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들의 병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과거와 미래와 어떤 거 상관없이 가진 거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 형제들에게 축복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거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오늘도 더 알므로 하나님, 더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게 하시고, 그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